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들은 신앙의 초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여느 다른 복음서와 달리 하나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1장 1절의 선언은 복음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신분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시면 1장 1절에 시작됐던 이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를 기대를 하실 텐데 놀랍게도 이 고백은 마가복음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입에서는 이 고백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도발하려는 더러운 영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1장 1절 이후에는 예수님의 신분이나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어떠한 고백도 찾아볼 수가 없고 무거운 침묵만이 마가복음 가운데서 지속됩니다. 마가복음이 하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아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메시아 신분에 대해서 몰랐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더더욱 가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교훈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는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때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러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는가? 이렇게 의아해할 뿐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이 어떤 신분이고 자신이 앞으로 감당할 사명이 어떤 것인지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가복음 8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기다렸던 사랑한 제자의 고백을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녀를 기를 때 그 첫마디를 엄청 기다리게 되죠. 그것이 과연 아빠일까 엄마일까.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엄마대로 계속 엄마라고 가르치고 아빠는 엄마 몰래 계속 아빠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드디어 애가 옹알이를 하다가 첫마디를 뱉죠. 봐 이렇게. 그러면 엄마는 그게 엄마라고 주장을 하고 아빠는 그게 아빠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한 사랑한 자녀의 첫 마디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한 제자들의 입에서 그 고백,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드디어 8장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왔을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함께 보낸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서로 주저하고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어떤 사람을 보내실 텐데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다름 아닌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실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죠.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그 대답이 드디어 사랑한 제자의 입에서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맞다, 맞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장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8장까지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르러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듣자마자 그제서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한국 성경은 상당히 점잖게 표현한 것입니다. 원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으로 끌어다가 꾸짖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왜? 바로 자신이 방금 전에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그 그리스도상,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예상했던 그 그리스도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베드로가 기대한 그 구원자의 모습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승리자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런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그 메시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께서 제시한 메시아상이 다르니까 이렇게 항변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제자의 입에서 드디어 그 고백이 나왔는 기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제자를 가리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무겁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은 잠시 무대 뒤로 가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 가운데 이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열두 제자 가운데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고 특별히 누구와 친분이 있었냐면 베드로와 정말 가깝게 동역했던 사이였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막역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다 들었을 텐데 왜 스승의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마가가 베드로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내용이야말로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한 예를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가 제시하는 제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8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다음같이 얘기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자신이 따라가는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자신의 제자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의 제자도 아니고 자신의 제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다. 자신이 쫓아가는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어떻게? 잘 모르실 때는 설교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화가 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당장 물러가라. 이런 표현으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왜 내 옆으로 물러가라 하지 않으시고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뒤라는 것이 제자도에서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첫 명령입니다. 내 뒤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뒤를 쫓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군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서서 아, 이 방향이 옳지 않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엄하게 꾸짖으신 겁니다. 너의 자리는 내 앞이 아니다. 너의 설 자리는 내 뒤다라는 뜻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 표현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책망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다시금 오해하고 있는 자신의 사랑한 제자에게 제자의 바른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인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18절 그물을 던져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것을 보고 똑같은 명령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20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단지 수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첫 그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따라가기 전에 뭘 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다시 한번 34절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버리는 행위,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 자기를 비운 행위, 그러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 뒤를 쫓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큰 불도저처럼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깨끗이 밀어버리시고 우리는 그 뒤에서 편안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요. 그것이 제자의 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편안한 길을 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가시밭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평평한 길을 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돌밭을 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인 것은 그분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락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아는 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한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이미 바뀐 신분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교회처럼 우리가 함께 당면한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아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하게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을 겪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서울교회가 정상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는 스승과 선생의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이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 형편 때문에, 비상사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대, 우리의 목표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계획대로만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기대대로 예수님께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질책하던 베드로가 들었던 그 책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을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분 뒤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분만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